네, 욥기 1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욥기서 1장 1절 말씀 한 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불편한 분들은 그냥 계시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실패자라고 느낄 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실패자라고 느낄 때. 우리 사람이 다 성공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성공에 대한 개념은 각자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가 과연 성공하는 삶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만한 그 명언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성공의 비결은 어떤 직업에 있든 간에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려고 하는 데 있다. 앤드류 카네기가 이야기했습니다. 카네기는 잘 아시죠? 또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누가 말한 것 같으세요? 성공, 처세술, 성공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한 말 같아요?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멋지죠?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일단 대충 하나 때려잡았는데 안 맞았죠.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그릇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성공을 향한 첫걸음이다. 멋있죠? 앤드류 매튜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단숨에 몇 계단을 뛰어 올라가려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데일 카네기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이란 결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소비한 노력의 총계로 따져야 할 것이다. 에디슨이 이야기했습니다. 멋지죠?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한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빌 게이츠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주면 그게 성공이다.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목적의 불변에 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나간다면 성공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해서 나간다면 뚫고 만물을 굴복시킬 수 있다.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자기 앞길에 어떠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묻지 말고 나가라. 그리고 대담하게 자기 운명에 직면하라. 자기 앞길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묻지 말라. 오로지 전진하는 자만이 성공한다. 우리나라 사람 이필연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공이란 당신이 가장 즐기는 일을 당신이 감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속에서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다. 멋있죠. 은혜가 되죠.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공에 관한 구절은 이거 같아요. 그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말인데 이게 이제 액자 같은 데도 많이 걸려 있고 무슨 공원에도 이렇게 시 같은 게 쓰여 있을 때 이분 이야기가 많이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분인데요. 저는 뭐 이분 책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유명한 책 같아요. 성공이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성공이란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타인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에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회자되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성공을 한자로 이룰 성자에 공덕 공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적인 정의는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success도 똑같더라고요. success라는 그 영어의 단어도 이제 어떤 결과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으면서 이 목적한 바를 이룬다. 이게 똑같아요. accomplishment of desired end. 그래서 그 국어사전 정의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이 영어의 success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이제 성공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성취하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인정받고 많이 누리면서 살면 그러면 우리가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나도 한번 그런 사람이 돼보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먼저 이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을 이제 많이 읽죠. 그래서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가 쓴 책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책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수가 이제 판매된 그런 책인데 저도 뭐 책 제목은 여러 번 들었는데 사실 좀 너무 게을러서 읽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책이 성공했냐 못했냐는 실제로 그 책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읽었냐에 따라 판가름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척하느냐에 딸려있다. 이렇게 실제로 읽지도 않았으면서도 그 책을 이렇게 많이 자기도 알고 있는 척하면 아, 그 책은 성공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이 책의 이제 요약을 보니까, 이제 대충 이런 거죠.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이 주도하게 하지 말고 자기가 주도해야 된다. 자기의 삶이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그리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을 이렇게 순서 없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먼저 시작해라. 뭐 이런 거죠. 또, 남은 죽이고 너만 살려고 하지 말고 서로 윈윈하는 법을 배워라. 뭐 이런 겁니다. 또 1 플러스 1이 반드시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 플러스 1이 3이 되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일들을 해라.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오늘 성경 외의 것들을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내가 실패했다고 이렇게 느끼십니까? 나는 실패자 같아. 아, 나는 성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 나는 실패했어. 난 실패자야. 어떤 때 그렇게 느끼십니까? 얼마 전에 방송에서 한 여자 대학생이 이제 무슨 프로에 나와가지고 현대사회에서는 남자의 키도 경쟁력인데 남자 키가 180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루저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때 뭐 조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아 그걸 보니까 저도 루저더라고요. 제가 2m가 조금 안 되거든요. 제가 비슷하시죠? 2m가 조금 더 안 되시죠? 그래서 사실 실패자로 느낀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비참한 것입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러한 감정이 바로 내가 실패자다, 나는 실패했다 이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심해지면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다. 우리는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내가 실패자다, 내가 초라하고 느끼는 그 순간이 내가 돈이 없을 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내 수중에 주머니에 이게 돈이 없게 되면, 내 통장에 돈이 없게 되면, 그럼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나는 실패했다, 내 인생이 실패했다. 내가 직장을 참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직장이 안 잡힌다. 몇년 동안 직장이 안 잡힌다. 그럼 난 실패했구나. 내가 열심히 다니던 직장에 최선을 다해서 직장을 참잘 다녔는데 그 직장에서 내가 해고가 됐다. 명예퇴직을 당했다. 어떤 이유로든 잘렸다. 내가 실패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승진할 때가 되었는데 나보다 늦게 들어온 내 후배가 먼저 나보다 승진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내가 실패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태에서 이혼당했을 때난 실패자다. 이렇게 느낍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투자를 잘못했을 때, 재산을 날렸을 때, 빚을 많이 지고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 또 내가 나이가 꽤 들었는데 내가 뒤돌아보니까 이뤄놓은 게 없구나.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뭐 했지? 나는 해놓은 게 없어. 이렇게 느낄 때 우리 실패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절이 돼도 자녀들이 찾아오질 않는다. 아, 내가 재산이 많았으면, 물려줄 재산이 많았으면 이놈들이 나를 이렇게 박대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이제는 찾아오지도 않는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을 때, 또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이런 때에 우리가 실패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개념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개념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 준 생각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자동차 자기 스스로 나는 성공한 자동차야, 나는 실패한 자동차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동차가 자신이 전시장이나 박물관에서 멋지게 폼을 잡고 있다고 해서 나는 성공한 자동차야.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자동차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실제 그것이 그 자동차의 성공인가요? 자동차를 설계하고 그것을 만든 사람의 목적에 부합하게 그 자동차가 쓰임을 받을 때 그때 그 자동차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리 멋들어진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자동차가 전시장이나 박물관에서 그렇게 뽐내고 있으려면 왜그 자동차 속에 수만 가지의 부품을 정교하게 조립해 놓아야 합니까? 그냥 자동차 껍데기만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스티로폼 채워 넣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자동차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는 사람이 타고 움직일 수 있게, 운행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그렇게 다닐 때, 정상적인 이 작동을 하면서 그렇게 다닐 때, 사람을 싣고 다닐 때, 짐을 싣고 다닐 때, 비로소 그 자동차는 성공한 자동차인 것입니다. 그걸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죠. 저와 여러분의 성공, 인간의 성공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동차 스스로가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삶을 산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러한 성공과 실패의 이 개념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오늘 읽었던 이 욥을 통해서 제가 성공과 실패를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아까 그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 욥을 보시면, 욥기 1장 1절이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이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아, 그래서 이게 나중에도 보면은 욥이 다시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얻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아들과 딸의 비율이 7대 3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집안 사람들도 매우 많이 있었으므로 이 사람은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더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러한 양이나 낙타나 소, 암나귀 이런 것들은 현대 시대로 한다면은 뭐 은행 잔고, 주식, 부동산 뭐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제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다. 그 당시에도 사람이 엄청 많이 살았을 텐데 그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명성이 있고 재산도 많고 했던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저희가 요 읽은 요 본문의 요 시점에서 이 욥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재산이 양이 7천, 뭐 낙타 3천, 엄청나게 재산이 많으면서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어느 그 지역에 지금 가장 큰 자다. 이러한 사람이라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뭐 더 이상 뭐 다른 걸 볼 것도 없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이 시점에서 성공한 사람인지의 여부를 우리는 이 재산과 명성만 가지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로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전후의 그 구절들을 통해서 이 욥이 이 시점에서 정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보시니까 그 뒷부분에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보니까 이제 이 잔치를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의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의 새 누이들도 불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헌물을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하여 이같이 행하였더라. 욥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의 이 시점에서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의 이 영적인 상태에도 대단히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올바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욥은 이 시점에서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욥이 수천 수만 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그 재산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많았을 때에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욥은 이 시점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이 동쪽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큰 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에 있든 간에 그 분야에서 제1인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앤드류 카네기의 말처럼 이 사람이 지금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이 시점에서 성공한 인생의 이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곧 뒷부분으로 진행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욥에게 이 욥을 이제 사탄 앞에서 자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은 사실 우리 지금 우리의 어떤 판단과 상식으로는 조금 좀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섰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지금 욥이 저렇게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그거 다 뺏으면은 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오히려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치도록, 욥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니까 여기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요 말씀이 나온 김에 요 표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모든 소유가 사탄의 권능 안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이 소유가 참 이게 참 사탄에게 내가 다 뺏기는 것 같다는, 그래서 나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하루아침에 이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잃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장 그 뒷부분에 설명이 쭉 나오죠. 한 사람이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누가 죽었습니다. 그 말 끝나기도 전에 와가지고 뭐 또 누가 죽었습니다. 뭐 해가지고 그냥 일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심지어는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의 건강도 잃게 되는, 그래서 목숨만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매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아있더라.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해보십시다. 이 시점에서 욥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당연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워렌 버핏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주면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욥은 자기 아내가 욥을 지금 저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명백한 실패지요.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로 나가지 않으면 그럼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욥이 지금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서 뚫고 만물을 굴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실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 시점에서 자주 그리고 많이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도 듣지 못했습니다. 타인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명백하게 실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그 시점에서 정말 성공한 삶을 사는지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이러한 물질적인 이런 것에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욥의 태도, 이것이 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과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에도 가보시니까 욥이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같이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정말 실패한 인생을 이 시점에 살고 있는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경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보게 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물질적인 것들을 다 잃고도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 의미가 이게 물질적인 것은 다 잃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이 정신을 고상하게 유지하면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참 어깨 펴고 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그 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육적인 상태나 내 혼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후에 욥이 이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친구들과 이제 자신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논쟁들을 해요. 그 과정이 이제 욥기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욥기의 42장, 욥기는 이제 고난당하는 자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것이 교리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 대환란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환란기가 42달이죠. 3년 반, 42달, 1260일. 그래서 지금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리적으로 이제 그런데 이 중간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욥의 세 친구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세 친구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론을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마침내 이 모든 시련을 다 견뎌낸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소유의 두 배를 주신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장을 가서 보시죠. 중간 것은 저희가 이제 좀 생략을 하고 42장에 가서 보시니까 42장 12, 1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그가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마리를 소유하였더라. 정확하게 아까 처음에 가졌던 것의 두 배죠. 소유가. 또 그가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더라. 아까 처음에 죽었던 그 아들과 딸의 그 수와 똑같죠. 이것은 두 배로 주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모든 시련을 다 견딘 후에 욥이 이 많은 것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욥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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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에 두 번의 경우에서 학습이 되었다면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섣불리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자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처음에 처음에 가졌던 것보다 두 배를 가졌다는 그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대로라면 욥은 이 윈스턴 처칠의 말대로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앤드류 매튜스에게 왜 이 시점에서 욥이 성공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욥은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그릇된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빌 게이츠에게 왜 이 시점에서 도대체 욥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분석해달라고 하면 욥은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했기 때문에 욥은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욥이 성공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욥은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욥은 성공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욥기 42장 5절부터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욥은 자기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자기에게 너무나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면서 욥은 심지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께 내가 뭔가 이렇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는 한결같이 뭐라 그럽니까? 너 뭐 잘못했어? 계속 그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야.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구약시대의 그 복 개념은 물질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산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을 만든 목적이 다산하고 번성하는 것이었는데 어떤 인간이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인 거예요. 이 욥이 다산하고 번성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게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그 여부를 아브라함 예를 봐도 그렇죠. 솔로몬 예를 봐도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가의 복을 주셨다는 그 여부가 그 사람의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약적인 복의 개념을 이제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 교회, 이 교회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복은 1차적인 복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모든 영적인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물질적인 복이 주시면 감사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주시면 감사해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안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저주받은 자냐?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그런 복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 말고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에 지금 이 무슨 번영신학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온갖 그 성공에 관한 이야기들로 이 교회 내에서도 이 복에 하나님의 복에 이 잣대를 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구약 이야기를 신약에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게 오류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오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욥이 자신이 이렇게 이제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참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새 친구는 와서 너 이렇게 된 것은 네가 분명히 뭔가 너 잘난 척했지만 그러나 네가 분명히 뭔가 네 속에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감춰져 있는 죄가 있기 때문일 거야. 너가 빨리 실토해. 계속 그 얘기죠. 계속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추궁을 하는데,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의아해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38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자가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질문을 하시는 이 내용들이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쭉 질문을 하시면서 너 이거 알아? 너가 하나님이야? 너 나하고 똑같아? 너 나만큼 잘 알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40장에 와서 보니까 또 주께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것에 대답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뒷부분으로 와서 이제 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인 것입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련을 당하기 이전까지는 저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저희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 지식에 의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었고 그 하나님 참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섬겼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나서 얻은 가장 큰 유익은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제 귀로만 듣던 카더라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이제는 실제로 그 나에게도 나타나신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알게 됐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욥 이야기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결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결말은 욥이 처음에 가졌던 그 양과 낙타와 소와 뭐 암나귀와 이런 것에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것에 따블로 주셨더라. 그곳에 욥의 결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찮은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고 그것은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자기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자기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자기가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자기에게도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자기가 피부로 체험한 하나님으로 알게 됐다는 그것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물질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 시점에서도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욥이 맨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 이게 참 만만하지가 않죠. 참 겉으로 볼 때는 아, 저 사람 참 쉽게 산다 이렇게 생각이 돼도 막상 그 사람의 인생을 또 들어가서 보면 나름대로 다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고,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기록한 것대로 우리가 기껏해야 7, 80년 사는데 근데 그 참 우리가 수고와 슬픔뿐인 게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한 게 맞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때 소유가 많을 때도 있고 그러나 또 그 소유를 일순간에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 누구보다도 건강을 자신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또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 그렇게 고생하는 때들도 우리 인생에 옵니다. 참 모든 사람이 너 성공했다 이렇게 추켜 세워줄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저 사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러한 비슷한 시점을 지나면서 아, 나는 실패자다, 참 나는 참 초라하다, 난 실패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업이 잘 안 되셔서 또 이혼을 해서 또 원하는 대학에 내가 붙지를 못해서 난 실패자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패자라고 느끼는지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실패자라고 느끼고 언제 성공했다고 느끼는지에 관한 관점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입니다. 똑같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욥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지만 욥의 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지금 가난해도 우리가 지금 사업이 지금 잘 안 돼서 참 헉헉거리고 있어도 우리가 좀 공부 조금 못해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았든지, 우리가 100억 원 벌어놓고 살았든지 1000억 원 벌어놓고 살았든지 폐지 주시면서 살았든지 하나님 그거 별 관심 없으세요. 저희가 잠깐 보이다가 수증기인 이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때 그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세상에서 살 때 뭐 하면서 살았어? 이거 물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박사학위를 5개를 따고 살았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일자 무식으로 이 세상에 살았든 하나님 그거 관심 없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회복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을 때든지 아니면 그것을 조금 걷어가셨을 때든지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셨을 때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건강을 조금 뺏어가셨을 때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이 여전히 주님,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제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 보시는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사십시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실패자 아니에요. 그 실패 아니에요. 정작 실패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실패인 것이지 이러한 상태 자체가 실패는 아니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점검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울해하고 뭐 때문에 제가 의기소침해 있었는지 하나님 제가 점검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적고 참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좀 이런 것들을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채워주신 것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그러진 않았는지 하나님 제 마음을 살핍니다 하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